지난주부터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점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할 때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까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게 우리가 예배를 잃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그렇게 여러분 열심으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상황이나 혹은 그 지역의 여러 문화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유명했던 것은 그 시작부터 이 교회가 좋은 장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장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교사였던 아볼로 심지어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집니다. 이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언과 통변과 병고침과 예언과 이러한 많은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사 안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언변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은사가 충돌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들 안에서 편을 나누고 자꾸 다툰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속하여서 받은 은혜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당을 지어서 자꾸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은사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사를 가졌다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은사 없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자꾸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서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이 은사에 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할 때에 가치 있는 은사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몸에 눈과 귀와 손과 발과 같은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 사람이 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혹은 남에 관하여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탓하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은 말들을 굳이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꼭 누구를 지목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쟁하고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커져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이 나는 겁니다. 자꾸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남을 탓하는 경향이 어디까지 미쳐지느냐?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온 것은 바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비평할 때에 그가 설교를 하길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더라. 그의 설교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도라고 말했는데 그는 사도가 아닌 것 같더라.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사람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바울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얻었고 은사도 있는데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을까? 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자기를 주장하려 하는가? 바울이 그것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너희 지금 말하는 것이나 너희의 그 판단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펴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 모여졌습니다. 믿음으로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여진 겁니다.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말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믿음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함께 계시는가가 끊임없이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함께 계시다가 오늘은 함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참게 하고 수모를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설 때에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책망하는 말로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주장하고 싶어도, 너희의 생각이 옳다라고 남과 싸우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절제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때로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 앞에 이기려고 하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혹시 그 말이, 그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혹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떨어지는 일이 될까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게 아닌 거라고 느낄지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풀기보다는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께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쪽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자꾸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지식과 언변에 뛰어나다고 말하고 은사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은 버림당한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만약 이 믿음의 시간들을 마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시간들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드러나버린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불행하고 그와 같이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자라했다 칭찬받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믿음 없는 자였다고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불행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자와 같이 느껴지는 그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믿음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버리게 되거나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너희의 생각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은혜의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의 생각과 혹은 세상의 관점을 가져다가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혹시 버림당했나 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삶이 어디가 복받은 삶이냐, 저 삶이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서 버림당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았다면 아,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저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장차 은혜 가운데 맞으시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매맞고 고난당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혹은 어려움 중에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일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살 때에 우리 삶이 무조건 부유하게 되고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 살고자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택하였더니만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자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그 질병의 상황 가운데 혹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그게 다 형통한 삶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믿음의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삶의 시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조금 고생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고 내가 버림당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오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매맞음과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것에 관하여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시험당할 때에, 그 믿음이 시험당할 때에 분명히 믿음이 확증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험당한다는 말이 어색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를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환영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오히려 믿음의 분명함을 가지고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본다면 이 작은 것을 택하는 것이 맞지만, 욕심과 죄로 본다면 더 불의한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택하려 할 때에 과연 이러한 순간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조차도요, 그들의 믿음은 시험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백성들로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시험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느냐? 아셨지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 혹시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그 믿음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니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아시는 그 믿음에 맞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드리고 혹은 믿음으로 행하고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 한다면 그는 이삭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을 같이 데리고 그리고 그를 향해 위해서 칼과 이 나무를 지고 가서 이 아이를 직접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그 믿음으로써 그가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시험받음과 같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받는 때가 도래했구나,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짧게 끝날 줄 알았을 때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서 예배가 불규칙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관한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에 약화되는 것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위협받고 도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 상황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언젠가 끝났을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들은 이 상황 중에도 나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이유로써 믿음이 퇴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치우쳐버릴 때에 그는 이것을 핑계삼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언젠가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7개월을 견뎌왔어요. 그 오랜 시간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처음에 접할 때 어려웠지만 결국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중에 할 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을 권면합니다. 너희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악으로 행할 것인가,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선으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그러다가 믿음 없는 자로 나타나면 결국 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선한 것을, 진리의 것을 택할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 혹은 불의한 것, 악한 것으로 유혹하고 도전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 안에서, 여전히 진리를 위해서 싸워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믿는 자를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회의 책임을 말하고 신자들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겨왔다라고. 그러나 이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할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말씀하세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얻지 못해서 사는 낙도 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 자유롭게 좋게 했던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제한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어려움입니다. 힘겨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요 7개월을 견뎌왔어요. 저는 이 싸움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놀랍게 느끼는 것은요, 어느새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안 끼고 하는 제가 더 이상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챙기러 빨리 들어갑니다. 제가 애들을 보면서도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착용하라 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 애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벗을까 봐서 처음에는 마스크 쓰기 싫다고 그렇게 하던 건데 요즘은 어떠냐? 마스크 쓰고 뛰어다녀요. 마스크 쓰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벌써 적응되고 다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예배도 어떠하냐?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방역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라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모든 예배가 없는 것보다 어려움 중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은 손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약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바꾸어서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바꾸어서 온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약할지라도, 혹은 너희가 바라볼 때 내가 약한 사람과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구하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모든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함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 앞에 도전당하고, 혹은 이 믿음이 시험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신자들의 삶이 세상 앞에 시험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일류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는 여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약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장차 이 모든 상황이 그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은혜 안에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거슬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오직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게 우리 경주제일침례교회 온 성도를 복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